두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오늘은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드디어 2014년이 가고 2015년이 오려고 합니다. 매년 해를 넘기지만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날이 오늘입니다. 올해는 정말 힘든 한 해이고 여전히 힘이 드는 한 해입니다. 올해는 아마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작지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다가올 내년이 결코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야겠죠.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을 보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책을 읽어드리는 것밖에 없네요. 두 달을 기다리신 분들에게,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책의 제목은 길 모퉁이 카페입니다. 작가는 프랑스와즈 사강 이고요. 출판사는 소담에서 나온 책입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강의 소설들은 다 장편소설인데 이 책은 단편소설집입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소설이죠. 이 책은 19개의 소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4개를 읽고자 합니다. 처음 읽어드릴 것은 길모퉁이 카페라는 이 책의 표제작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개같은 밤, 세 번째는 어느 저녁, 네 번째는 지골로, 이렇게 네 가지를 읽고자 합니다. 지골로는 남창이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몸을 파는 남자입니다. 다 아실 거지만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길 모퉁이 카페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모퉁이 카페. 참 이상하군. 정직한 의사의 진료소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생각했다. 내 발이 참 이상해. 이 보잘것없는 부르주아 층계를 똑바로 내려가다니. 상상할 수 없던 예고된 죽음을 향해 똑바로 내려가다니. 지금까지 그가 보았던 발은 여자의 발 사이에서 능숙하게 스텝을 밟던 발이나 해변에서 요요를 즐기던 맨발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똑같은 발이 정직해도 너무 정직한 의사의 진료소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일종의 혐오와 공포, 놀라움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죽음이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그는, 마르크는 죽을 수 없었다. 그의 사진,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의 몸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사진, 사람들이 엑스레이라고 부르는, 그가 보기엔 외설스러운 사진, 애 몸은 의사의 시선과 그 사이에는 뭔가 혼란스럽고 추상적인 것이 있었다. 거기에는 과장되고 창백한
푸르스름하고도 멍청한 간격이 있었다. 진로 시간에 늦어 심장 상태까지 걱정하면서 헐떡대며 계단을 올라가던 마르크와 똑같은 계단을 시체처럼 차분하게 앞으로의 운명을 의식하고 동시에 의식하지 못하면서 내려오는 마르크 사이에 단 30분밖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냉정하고 유감스러워하면서도 정중한, 냉정해서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진 의사 앞에서 보낸 30분. 3개월 남았습니다. 펜은 아시다시피 그 누구도 마르크의 죽음을 예상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다. 그런 마르크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죽는다는 생각에 피부가 다 벗겨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의사가 솔직하게 말하도록 애를 썼다. 유럽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드물었다. 그는 부인과 별거 중이라며 부모님은 자식을 낳아 몰라라 하는 분들이고 실수로 낳은 아이들은 법적으로 그의 자식이 아니라고 일일이 의사에게 설명했다. 그렇게 자세히 하면서도 동시에 모호하게 말한 덕분에 의사에게 단호한 판결을 언도받았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아무리 극적인 사례일지라도 의사들도 못난 환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까? 실제로 마르크는 못난 남자였다. 하늘이 도와 암도 걸릴 자리에 걸렸다. 결장, 피부 등 아주 조그만 부위에 생기는 보잘것없는 암도 있지 않은가. 마르크의 암은 고귀한 사람들에게만 걸리는 암이다. 그는 전형적인 암 환자 사례로 석달뒤 폐암으로 사망할 예정이다. 마르크는 작게 웃었다. 자기가 젊고 즐겁고 세련된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는 끔찍한 웃음을 지었다. 대장에 암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 하면서 마치 승리라도 거둔 듯 웃었다. 그랬다면 말하기 더 어렵고 복잡했을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 어린 시절의 설사와 이국의 병들을 연상시키는 그 바보 같은 신체 기관을 어떤 은유법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 처음으로 그가 사과를 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어찌어찌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평소처럼 내가 당신을 떠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또는 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만 만나야겠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었다. 게다가 이런저런 이유는 다 거짓이었다. 처음으로 감수성이라는 나약한 전선이나 허영이라는 강한 전선 뒤로 후퇴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죽음을 변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 마지막 계단을 돌아 내려오는데 갑자기 삶이 현관에 나타났다. 마르크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바닥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마르크는 이미 환자들, 위로하는 친구들, 생각에 잠긴 의사들이 가득 찬 어두운 방 안에서 떨고 있을 그를 상상했다. 태양은 이미 해바라기 커다란 후회가 되었다. 바로 그때 마르크는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용기를 발휘했다. 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인도로 뛰쳐나가 대로와 행인들,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귀머거리의 장님이라도 된양 길가에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길 모퉁이 카페로 향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의 주위를 끌지 않았지만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는 카페였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는 그 영원히 석 달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습고 더럽고 하찮고 멜로 드라마 같다고 느꼈다. 그가 놀란 건 아무도 생각나지 않아서였다. 이런 일이 닥치면 여자들은 엄마에게 달려가고 남자들은 아내에게 달려가고 허언증 환자는 자신의 운명에게 달려가는 법이다. 그런데 마르크는 아무에게도 달려가지 않았다. 포마이카, 종업원, 맥주가 있는 전형적인 카페였다. 마르크는 바에 허리를 기대고 섰다. 그리고 나무나 대리석 난간에 그렇게 기댈 때면 밀려왔던 위안을 느꼈다. 카페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마르크에게는 그것이 선물 같았다. 그가 부르자 제비 갈매기처럼 날래게 다가온 종업원에게 그는 우선 페르노 한 잔을 주문했다. 왜 페르노를 주문했는지 도통 모를 노릇이었다. 아니스 맛은 늘 싫었는데 그러고 보니 아니스 향이 해변, 여자들의 몸, 조개, 해초, 생선 스프, 멋지게 성공시킨 자유형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향이 말하자면 삶의 채취가 되었다는 것을. 잔디, 나무, 폭풍우, 바람이 부는 긴 오솔길을 떠올릴 칼바도스를 주문할 수도 있었다. 머릿결, 어머니의 젖가슴, 어릴 때 그들의 방에서 맡았던 습한 나무 향을 떠올리려면 보리 시럽을 주문하면 될 터였다. 또 그의 술잔에 샤넬 넘버 5, 파무드 로사스, 방베르드를 채워달라고 할 수도 있었다. 헤어진 뒤 다시는 만나지 못했던 그 여자, 이네스였던가? 그 여자의 갤량 향수 때문에 흘린 그의 눈물도, 파리의 거리, 향수, 열기가 갖는 힘은 대단했다.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오래전부터 그의 친구이자 그에게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이 놀라웠다. 마르크는 후회할 만큼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한 목표에서 다른 목표로, 한 침대에서 다른 침대로, 한 열정에서 다른 열정으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어영부영 그러나 진심으로 쓸려 다녔다. 그리고 늘 온몸이 부딪히고 찢겨 나갔다. 그래도 무감각해지는 법은 없었다. 회의적으로 변할 때가 많았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는 더 많았다. 늘 같은 고깃배를 쫓아가면서도 한 번도 지치지 않은 늙은 갈매기처럼 그는 날갯짓을 했다. 그는 그렇다. 무엇에든 덤비는 정말 바보였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일도 없었다. 그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일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할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한 자신의 상황, 초췌하고 머리가 다 빠지고 비틀거리며 주사만 기다리는 자신을 만들지 않으려면 미래를 앞당기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건 안 된다. 피하려 해보겠지만 그럴 용기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멋지고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마르크, 다정한 마르크가 되었다. 그는 잔을 손에 들고 일어나 웨이터를 향해 조금은 우스워 보이게 큰 동작을 해 보였다. 여러분,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카페의 대화들이 단숨에 멈췄다. 손님 8명, 그리고 연인인 두 종업원까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여러분, 제가 한 잔 돌리고 싶습니다. 생클루 경마장에서 오늘 1등을 했거든요. 방금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는 듯했다.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카페 안에 있던 10명. 이 그를 돌아보며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다. 마르크는 그들과 건강을 빌며 술을 마셨고 약속한 대로 계산을 한 다음 진료소 앞에 주차해둔 차에 올라탔다. 아직은 건강한 상태였던 마르크는 마치 우연인 듯 망트 라졸리에 이르기 전에 플라타너스에 돌진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힘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호의를 베풀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자기가 만약에 의사에게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또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생각나지 않았다는 주인공 마르크의 말이 슬프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마르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까? 그의 삶이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영화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는 여자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느 괴상한 행동 등을 합니다. 그 행동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아는 여자를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읽어드릴 소설은 개 같은 밤입니다. 제목이 확 끌립니다. 개 같은 밤. 네, 그럼 개 같은 밤을 읽겠습니다. 개 같은 밤. 지메네 스트르시는 샤발의 그림을 몹시 닮았다. 거대한 몸집에 멍한 표정. 그래도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다. 12월 초 지메네 스트르시는 마음 여린 행인들이 너무나도 도와주고 싶어 안달날 정도로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걱정은 다가오는 명절이었다. 그는 착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유독 올해는 명절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다. 선물이라면 환장하는 아내와 빈둥대는 아들 녀석 샤를, 칼립소를 멋들어지게 추는 딸 오기스타를 위해 파티를 할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일푼. 그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표현해 주는 말이었다. 월급 인상이나 대출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들을 먹여 살릴 사람의 새로운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메네 스트르시의 어두운 열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두 방법을 모두 써버렸기 때문이다. 주범은 바로 도박이었다. 초록색 양탄자 위에 금화가 굴러다니는 평범한 게임도 아니었고 초록색 들판 위를 말들이 숨가쁘게 뛰어가는 게임도 아니었다. 프랑스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 게임은 17구의 한 카페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었다. 지메네 스트르시는 매일 저녁 퇴근길에 그곳에 들러서 레드 마티니를 한 잔씩 걸치곤 했다. 게임은 입으로 불어 화살을 쏘는 것으로 1,000프랑짜리 지폐들이 오갔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만 빼면 단골들은 모두 이 게임에 몰입했다. 동네에서 처음 보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소개한 이 게임은 무척 흥미진진해서 금세 일종의 클럽이 형성되었다. 아주 폐쇄적인 이 클럽은 카페 뒤쪽 홀에 모였다. 신이 난 카페 주인은 홀에 있던 작은 당구대까지 치워버렸다. 결론은 지메네 스트르시가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좋지? 식탁에 둘러앉아 아주 자세하게 암시까지 했는데 가족들에게 선물하기로 한 핸드백과 스쿠터, 벤을 사려면 누구한테 돈을 꿔야 하지? 날은 하루 이틀 흘러갔고 가족들의 눈동자에는 벌써부터 기쁨의 빛이 반짝거렸으며 눈송이들은 즐겁게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지메네스트리시의 얼굴은 누렇게 떠갔다. 그는 벌컥 병이라도 걸렸으면 했지만 그럴 리 없었다. 24일 아침, 지메네스트리시는 집을 나섰다. 그의 뒤를 따르는 가족들은 그를 믿는다는 눈빛을 보냈다. 지메네스트르시 부인은 집안을 매일 뒤져봤지만 아직 기대했던 소중한 꾸러미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날 딱 맞춰서 주려고 감췄나 보군. 약간 뽀리퉁해진 부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 거리에 나선 지메네스트르시는 목도리를 얼굴 주위로 세 번 둘렀다. 그렇게 하고 보니 무장 강도라도 된 것 같았지만 다행히 그런 생각은 이내 쫓아버렸다. 그는 곰처럼 느릿느릿 걷다가 벤치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느새 눈이 쌓여 그는 빙산으로 변했다.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담배 파이프, 가죽 가방, 빨간 넥타이를 생각하니 더욱 침통해졌다. 빨갛게 달아오른 행인들이 손가락마다 선물 꾸러미를 들고 깡충깡충 가벼운 걸음으로 지나갔다.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는 남자들이었다. 그때 리무진 한 대가 지메네스트르시 근처에 멈춰섰다. 그리고 꿈에서나 볼 듯한 멋진 여자가 스피츠 두 마리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평소 여자를 좋아했던 지메네스트르시는 그러나 아무런 사심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길이 개들에게 향하는 순간 갑자기 밝은 빛이 났다. 무릎에 스푸키 쌓인 눈덩이를 치우며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소리를 질렀다. 모자에서 눈이 눈과 목으로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꽉 막힌 소리가 났다. 동물보호소로? 동물보호소는 기운 빠진 개나 흥분해서 겁을 주는 개들이 잔뜩 모여있는 우울한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종과 색을 알 수 없지만 눈이 선한 개를 골랐다. 핸드백, 밴, 스쿠터를 대신하려면 지독하게 선한 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개를 골라 그 자리에서 메도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줄에 묶어서 거리로 나섰다. 메도르의 기쁨은 곧장 흥분으로 변했고 그것은 개의 기운에 놀란 지메네스트르시에게도 전해졌다. 지메네스트르시는 수백 미터를 큰 걸음으로 끌려가 어떤 행인과 마주쳤다. 행인은 망할 놈의 개에게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가버렸다. 수상 스키를 타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던 지메네스트르시는 줄을 놓아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메도르는 멍멍거리며 깡충깡충 새 주인에게 달려들었다. 눈이 잔뜩 묻은 누렇고 더러운 개를 바라보던 지메네스트르시는 누군가 개를 쳐다봐 준게 한참 되었겠구나 생각을 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다. 지메네스트르시의 파란 눈이 메도르의 갈색 눈에 퐁덩 빠져버렸다. 주인과 개는 아주 잠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메도르가 먼저 움직였다. 개가 출발하자 달리기가 계속되었다. 지메네스트르시는 메도르 옆에 있던 짧은 다리 개가 떠올랐다. 자고로 개는 통통해야 한다는 생각에 빈약한 그 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터였다. 집으로 향하는 지메네스트르시는 말 그대로 날아가는 중이었다. 카페에 잠시 들러서 그로그 석잔을 마셨다. 메도르는 친절한 여주인이 건네준 사탕 세 조각을 먹었다. 이런 날씨에 따뜻한 외투도 없이 가여운 짐승 같으니라고. 숨이 찬 지메네스트르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설탕 때문에 메도르는 한층 기운이 펄펄해졌다. 지메네스트르시의 집 초인종을 누른 건 유령 같은 남자였다. 지메네스트르 부인이 문을 열자 메도르는 손살같이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지메네스트르시는 피곤하다고 훌쩍대며 아내의 품에 안겼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지메네스트르 부인의 가슴에서 소리가 뿜어져 나왔다. 메도르 때문이야. 지메네스트르시는 남은 힘을 짜내어 말했다.
여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뇨?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메네스트를 부인은 목이 메었다. 오늘 12월 24일 맞지? 따뜻한 온기와 안락함 덕분에 정신을 차린 지메네스트르 씨가 외쳤다.
크리스마스니까 당신에게 선물을 하는 거야.
그때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엌에서 나오자 그가 다시 말했다.
가족 모두에게 주는 거야. 메도르가 선물이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의 방에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파이프를 물었다. 1차 대전 때 만들어진 파이프를 두고 지메네스트르 씨는 고생 참 많이 했지 하고 말하곤 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이프를 채우고 불을 붙인 다음 다리를 이불로 덮고 공격을 기다렸다. 파랗게 질린 지메네스트르 부인이 그의 뒤를 거의 바로 따라 들어왔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속으로 무서울 정도로 파랗게 질렸군 싶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참호 자세였다. 몸을 이불 밑에 완전히 숨기려 한 것이다. 이불 너머로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과 파이프 담배 연기만 솟아올랐다. 그것만으로도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도대체 저게 뭐예요?
부비에데 블랑드르 종인 것 같아. 지메네스트르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부비에데 블랑드르 종인 것 같아?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화가 더 끌어올랐다.
당신 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원하는지 알기나 해? 당신 딸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잘 알지만 당신 자식들은 겨우 저런 못생긴 개나 안겨준다고?
마침 메도르가 들어왔다. 그리고 지메네스트르 씨 침대로 꽁충 뛰어오르더니 곁에 가까이 다가가 누워 머리를 지메네스트르 씨 머리 위에 살포시 얹었다. 새 주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다행히 이불에 가려 보이지는 않았다.
어처구니가 없군. 이 개가 광견병에 걸리지 않은 건 확실해?
부인이 물었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차갑게 반응했다.
그러면 광견병 환자가 둘이구먼.
끔찍한 답변에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방을 나가고 말았다. 메도르는 주인을 핥더니 잠이 들었다. 자정이 되자 아내와 아이들은 아무 말도 없이 자정 미사를 보러 나가버렸다. 약간 몸이 불편해진 그는 1시 15분 전에 메도르를 잠깐 산책시키기로 했다. 커다란 목도리를 하고 천천히 성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메도르는 지나는 대문이란 대문은 모조리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다. 성당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문을 열어 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문 바깥에서 목도리를 눈 밑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맞으며 기다렸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의 성가가 그의 귀에 울려 퍼졌다. 메도르가 줄을 하도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지메네스트르 씨는 주저앉아 줄을 발에 묶었다. 감정이 이미 상해버린 지메네스트르 씨의 정신을 추위가 조금씩 멍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성당 앞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성당에서 배고픈 신자들이 서둘러 쏟아져 나오자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다시 일어나 끈을 풀기도 전에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와, 예쁜 강아지다. 아, 불쌍한 아저씨. 기다려, 장클로드.
그 다음 순간 멍한 지메네스트르 씨 무릎에 5프랑짜리 동전이 떨어졌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말을 더듬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를 측은하게 여긴 장클로드라는 사람은 동전 하나를 더 쥐어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했다. 아니, 그러니까 지메네스트르 씨는 말을 계속 더듬거렸다. 자비라는 것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것인지 성당 오른쪽 출구로 나온 신자들은 거의 모두 지메네스트르 씨와 메도르에게 돈을 쥐어주었다.
하얗게 눈을 맞고 입을 해벌린 지멘의 스트레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왼쪽 출구로 성당을 나선 지멘의 스트르 부인과 아이들은 집에 도착했다. 지멘의 스트레시도 뒤이어 집에 돌아와 오후에는 장난을 쳤던 것이라며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각자에게 선물에 해당하는 돈을 나눠주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는 아주 즐거웠다. 지멘의 스트레시는 칠면조 요리를 배가 터지도록 먹은 메도루와 나란히 누웠고 둘은 함께 편안하게 잠에 빠져들었다. 이 이야기는 조금 훈훈하기도 합니다. 도박에 미쳐있던 가장이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풀려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은 다 한 번씩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보다 그냥 먼저 어떻게든 행동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술술 잘 풀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느 저녁이라는 단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저녁. 뭔가를 잊어버리려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녀가 소리 높여 말했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방 안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있다. 시몽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트하기. 수면제 먹고 다음 날까지 잠자기. 책 읽기. 하지만 책은 제 아무리 흥미진진해도 손에서 툭 떨어질 것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침대에 앉아서 담요 위에 책을 놓고 눈을 감을 것이다. 빛은 그녀의 눈꺼풀을 노랗게 물들일 것이고 불안함은 여전히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불안함은 마르크를 사랑한 적이 없노라고 그가 떠나갔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스스로에게 고백하며 가끔 승리나 기쁨에 젖은 순간에만 그녀를 떠났다. 아니다. 세 번째 해결책인 책은 버려야겠다. 그녀는 책을 읽는 자신을 견디지 못했다. 정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비로소 자신을 견딜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시몽에게 전화를 걸자.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그녀는 수화기로 볼과 귀 사이를 문질러 댔다. 검고 습한 에보나이트가 조금 혐오스러웠다. 날카로운 신호는 수화기를 얼굴에 누르면 작아졌고 얼굴에서 떼면 다시 들렸다. 괜찮은 영화 장면이 되겠는걸?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그 목소리를 애무하는 여자. 시몽의 목소리는 생생했다. 언제나 생생한 시몽의 목소리. 그녀는 시간이 늦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야, 잘 있었어? 시몽이 물었다. 이 시간에 전화한 걸 보니까 잘 있는 건 아니겠군. 나쁘지 않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쁘지 않아. 그냥 한잔하러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자고 있었어? 아니 아니, 나도 목이 마른 참이었어. 10분 뒤에 들릴게. 수화기를 내려놓고 거울을 들여다본 그녀는 엉망인 얼굴을 확인하자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졌다. 방에 혼자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 밀려왔다. 마르크도 없는 방에 고통이라고 불러야 맞을 것과 함께 남아있고 싶었다. 그 고통을 키우고 거기에 몸을 맡기고 싶었다.
그녀는 한 달 가까이 마치 허수아비처럼 그 고통을 피해가게 한 보존의 본능을 증오하기에 이르렀다. 피하지 말고, 언제든 모든 걸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 괴로워하면 어떤가. 그러나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었다. 불행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쓸데없는 짓이다. 나머지 모든 것, 그녀의 인생. 심호, 이 담배 한 개 피만큼이나. 그녀는 담배를 재떨이에 뭉개고 화장을 고쳤다. 시몽이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는 층계를 내려가며 그에게 몸을 돌려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마주 웃는 시몽의 미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엿보였다.
참, 마르크 전에 시몽과 사귄 적이 있었지? 어쩌다가 헤어진 건지 기억이 나질 않아.
사실, 그녀는 그 시절에 대해서라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었다. 모든 게 마르크 앞에서 무너지고 예리코의 성벽처럼 풍화되었기 때문이다.
아, 제발 마르크 생각 좀 그만났으면.
그녀는 더 이상 마르크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오길 바라지도 않았다. 다만 그 시절의 그녀 자신을 그리워할 뿐이었다. 이상한 궤도를 돌던 동그랗고 매끈매끈하며 충만했던 자기 자신을. 나한테 지쳤어. 차에서 그녀가 말했다. 너만 그런 거야. 시몽이 가성으로 말했다.
우린 다 널 좋아해.
마르크 올랑 노래 같아. 내가 원하는 건 나도 몰라. 내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했으면 좋겠어. 그럼 내 목소리 들을래? 나 널 사랑해. 널 열렬히 사랑한다고.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아마 그 말은 사실일 것이다. 나이트클럽 앞에서 시몽은 그녀의 어깨를 팔로 감쌌고 그녀는 기계적으로 그에게 몸을 기댔다. 두 사람은 춤을 췄다. 따뜻하고 멋진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시몽의 어깨에 볼을 기대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춤추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웃으며 뒤로 젖혀지는 얼굴, 기다림에 초조해진 얼굴들, 여자들의 등에 얹은 소유욕 강한 남자들의 손, 리듬에 맡긴 몸들. 그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 말 없는 걸 보니 마르크 생각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마르크랑은 다른 연애랑 다를 것 없어. 아무것도 과장하지 마. 인생은 흘러가니까.
다행이지 뭐야. 인생은 흘러가고 넌 그대로 남았잖아. 나도 남아있고 우린 춤추고.
평생 춤출 거야. 우리는 춤추는 사람들이니까.
새벽녘에 두 사람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가 몸을 떨었다. 시몽의 차는 두 사람을 시몽 집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을 자러 오며 그녀는 시몽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그의 어깨 옆에 누웠다. 시몽은 불 붙인 담배를 그녀의 입에 물려주었다. 해가 커튼 사이로 떠오르며 바닥에 쌓인 옷을 비추었다. 그녀는 감은 눈을 뜨지 않았다.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는 게 참 웃겨.
뭐?
몰라.
그녀는 시몽 쪽으로 몸을 돌리고 모로 누워 잠이 들었다. 시몽은 잠시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담배 두 개 피를 끄고 잠을 청했다. 잘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헤어진 후에 여자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단편이었습니다. 헤어진 여자의 심리와 그 옆을 맴돌고 있는 남자의 심리를 묘하게 적어놨고요. 이 소설집은 대체로 불행한 이야기가 많은데 앞서 읽었던 개 같은 오후와 어느 저녁은 불행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와 헤어진 건 불행한 일이지만 그 곁을 맴돌고 있는 시몽이라는 남자와의 뒷이야기가 자못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단편 소설은요, 지골로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저는 제일 이 소설집에서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나이가 많이 든 여자와 젊은 지골로와의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서야 만난 짝에 대한 아쉬움, 원망일까요? 네, 마지막 작품을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골로. 남자는 여자 옆에 서서 물웅덩이와 낙엽이 어지러이 널린 오솔길을 걸었다. 물웅덩이를 피해 가도록 여자의 손을 가끔 잡아주었고 그럴 때마다 웃어 보였다. 속물 같은 웃음이었다. 여자는 어떤 젊은 남자에게라도 매동숲 산책은 고역일 거라고 생각했다. 특히 자기 나이 또래의 여자와 함께하는 산책이라면 말이다. 나이가 많은 여자라서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극장이나 시끄러운 술집이 싫어서 숲을 걷는 무기력한 여자와 걷기 때문이다. 물론 남자에게는 속도 빠른 고급 자동차로 숲까지 온 과정이 있었다. 남자는 차를 운전하면서 어린애처럼 좋아했다. 하지만 그것이 가을로 황폐해진 오솔길을 한마디 말도 없이 걷는 지루함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지겹겠지, 죽을 만큼. 여자는 그 생각에 묘한 희열을 느꼈다. 돌아가는 길과 정반대되는 길로 들어선 여자는 두려움과 설렘이 반반씩 섞였다. 갑자기 이 지루함에 저항해서 화를 내고 마음의 상처를 내고 자기가 남자보다 20살이나 많은 사실을 정당화할 끔찍한 말들을 쏟아 붓게 되리라는 설렘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신경질을 낸다든가 불쾌하게 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자신을 원하도록 만들 줄 아는 부류의 젊은 남자들이 짓는 작은 친절한 미소에는 빈정거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작은 미소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당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야. 하지만 나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날 귀찮게 할 생각은 말아요. 그 잔인한 젊음의 미소는 여자를 목석처럼 만들었다. 엄격하고 잔인해진 그녀는 수없이 많은 남자와 만났다가 헤어졌다. 집에 데려갔던 첫 번째 남자인 미셸도 그랬고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남자는 조심해요 하더니 여자의 팔을 붙잡아 가시덤불의 팔이 혹은 원피스가 찢어지지 않도록 했다. 재단이 아주 잘 되어 퍽 아름다운 원피스였다. 이 남자가 잔인한 미소를 짓는 날 그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방식으로 남자를 보내버릴 수 있을까? 용기가 나질 않았다. 남자가 다른 사내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었다. 여자는 남자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돌보았다. 멋진 옷을 입히고 보석들을 선물했다. 남자도 거절하지 않았다. 다른 사내들과는 달리 남자는 어리석고 속물스럽게 머리를 쓰지 않았다. 다른 사내들은 뭔가 원하는 게 있거나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계약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좀처럼 기분을 풀지 않았다. 사실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쪽이 많았다. 그들은 딱히 갖고 싶지도 않으면서 호화롭고 값비싼 것들은 닥치는 대로 사드렸다.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자존감이라는 말이 여자로 하여금 속으로 웃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했다. 니콜라의 매력은 그런 선물을 바란다는 것일지도 몰랐다. 게다가 그는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았다. 선물을 받을 때 그가 보이는 반응은 아주 진실해 보여서 여자는 모르는 척하며 신선한 육체를 사들인 늙은 여자가 아니라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정상적인 여자가 된 듯한 착각을 느낄 정도였다. 여자는 그런 감정을 재빨리 휘휘 내주었다. 천만다행인 것이 여자는 인물만 번지르르 한 탐욕스러운 젊은 사내들에게 어머니처럼 모성애를 발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녀는 현실을 못 본 척 피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비관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내들은 잘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최소한의 존경심마저 갖게 되었다. 너는 나에게 몸을 주고 나는 너에게 돈을 주지. 여자는 뿌리칠 수 없다는 데 화가 난 몇몇 사내들은 그녀를 애매모호한 감정상태로 끌어들이려 했다. 돈이라도 몇 푼 더 뜯어낼 속셈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자는 그들을 다른 여자들에게 보내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걸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경멸해. 널 참아주는 나를 경멸하듯이. 널 내 옆에 두는 건 오늘 밤 이 두 시간이 다야. 여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내들을 일부러 애완견 취급했다. 니콜라는 좀 까다로웠다. 그는 지골로라는 직업에 전혀 애착이 없었다. 버릇이 없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감상적이지도 않았다. 상냥하고 친절하며 아주 능숙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열심인 데다가 다정다감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애인 노릇을 해준다. 낮에는 그녀의 집 양탄자 위에 들어 누워서 손에 잡히는 대로 뭔가를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자나 깨나 밖으로 나가자고 보채지도 않고 며칠 안에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던지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알아채지도 못하는 것 같다. 마치 젊은 여자를 좋아서 데리고 나온 사람처럼 웃으면서 여자에게 마음을 써주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가 거만하고 거칠게 남자를 대하는 것만 빼면 그들의 관계는 여느 커플과 다를 바가 없었다. 춥지 않아요? 남자는 걱정하는 눈빛으로 여자를 쳐다보았다. 마치 여자의 건강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처럼 굴었다. 여자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남자가 원망스러웠다. 10년 전에 그녀가 원했을 법한 기준에 지나치게 가까운 그가 원망스러웠다. 10년 전이라면 여자에게는 아직 남편이 있을 때다. 돈 많고 못생겼던 남편의 관심사는 오로지 사업뿐이었다. 이제 사라져버린 아름다움을 왜 그때는 바보같이 바람 피우는데 이용하지 못했을까? 그 시절 여자는 늘 잠만 잤다. 그녀를 깨어있게 한 건 남편의 죽음과 미셸과의 첫날 밤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춥지 않느냐고 물었잖아요. 아니 이제 돌아갈 건데 뭘. 겉옷 벗어드려요? 이 남자의 멋진 재킷. 여자는 볼품없는 물건을 쳐다보듯 무관심한 눈빛을 보냈다. 재킷은 회색과 짙은 붉은색이었다. 니콜라의 부드럽고 무성한 밤색 머리가 가을 색깔과 잘 어울렸다. 가을을 숱하게 보냈지. 네 자켓, 이 숲, 내 가을. 여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남자는 반응이 없었다. 여자는 말을 해놓고도 놀랐다. 나이와 관련된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 개의치 않았다. 여자는 늪에 빠져버릴 걸 싶었다. 잠시 디올 원피스를 입고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자기 모습을 그려보았다.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젊은이들에게나 좋을 법한. 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 사람들은 돈과 밤이 주는 행복에 매달린다. 그리고 이용한다. 아무도 없는 길 위에서 함께 걷는 이 젊은 총각을 이용한다. 여자는 잠긴 목소리로 명령하듯 말했다. 니콜라, 키스해줘. 두 사람 사이에는 물 웅덩이가 있었다. 남자는 잠시 여자를 쳐다보더니 물 웅덩이를 건넜다. 여자에게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날 증오할 거야. 남자는 여자를 껴안고 천천히 여자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남자가 키스하는 동안 여자는 생각했다. 내 나이, 지금 이 순간 내 나이는 잊어버려. 불장난을 피하기엔 너는 아직 어려. 니콜라. 니콜라. 남자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약간 숨을 헐떡이며 여자를 바라보았다. 아프잖아. 여자는 피식 웃어 보이며 말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여자는 빨라진 심장 박동에 놀랐다. 조금 전 키스는 작별을 고하는 마지막 인사 같았다. 그녀를 향한 그의 사랑이 느껴지는 간결하면서도 슬픈 키스였다. 남자는 바람처럼 자유로웠다. 모든 여자들과 모든 사치를 즐길 수 있는 남자였다. 그런 그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것일까? 게다가 얼굴도 갑자기 새하얗게 질리고. 그는 위험한 사람이다. 엄청나게 위험하다. 같이 산 지 6개월이 넘어서는데 이대로 가다간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여자는 실증이 났다. 파리와 소음에 지쳤다. 그녀는 내일 남부로 떠난다. 혼자. 두 사람은 차에 도착했다. 여자는 남자에게 돌아서서 기계적이면서도 관대한 동작으로 남자의 팔을 잡았다. 어찌됐든 이 아이는 밥줄을 놓치는 거잖아. 잠깐 동안이겠지만 기분 좋을 리는 없지. 니콜라, 나 내일 남부로 떠나. 여긴 지겨워. 나도 데리고 갈 거죠? 아니, 니콜라. 너는 데려가지 않아. 여자는 그렇지 않아도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니콜라에게 바다를 보여주면 재미있을 텐데. 물론 벌써 가봤겠지만 언제나 모든 걸 처음 접하는 사람처럼 구니까. 아, 이젠 제가 지겨워졌어요? 남자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채 차분하게 말했다. 목소리에 일어난 알듯 말듯한 변화가 뭉클했다. 여자는 남자를 기다리는 삶을 생각해 보았다. 유치한 싸움, 타협, 실증, 그 모든 것이 그가 숨막히게 아름답고 턱없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재산을 가진 일정한 부류의 여자들에게, 그녀와 같은 여자들에게 그는 완벽한 먹잇감이다. 니콜라, 네가 지겨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넌 아주 친절하고 매력적이지만 이렇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알고 지낸 게 벌써 6개월째야. 네, 애신이 부인 댁 칵테일 파티가 처음이었죠. 남자는 멍하니 말했다. 여자는 갑자기 시끌벅적했던 칵테일 파티가 생각났다. 니콜라에 대한 첫인상과 늙어 빠진 애신이 부인이 어린애같이 웃으며 착 달라붙어 말할 때의 그 불쌍해 보이던 옆모습도 기억났다. 니콜라는 음식 진열대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광경이 웃겼다. 그런 다음 여자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에 대해 커져가는 생각을 스스로 조롱하며 니콜라를 지켜보았다. 칵테일 파티는 사실상 박람회, 전시회나 다름없었다. 중년 여성들이
젊은 총각들이 윗입술을 들어올려 송곳니가 제대로 났는지 확인할 것만 같았다. 여자는 결국 여주인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거울 앞을 지나치는 순간 자기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다. 예상치 못한 반전에 니콜라가 어찌나 안도하던지 여자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웃음은 애신이 부인의 경계심을 부추겼다. 부인은 마지못해 니콜라를 소개했다. 그리고 사람들과 유행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 니콜라는 뭘 잘 모르는 것 같았다. 한 시간 뒤 여자는 니콜라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재빨리 그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두 사람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니콜라는 담배를 피워 물었고 여자는 떨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니콜라, 네가 마음에 들어.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꺼내고 아무 말 없이 여자를 응시했다. 나는 리츠에 묵고 있어. 여자는 차갑게 말을 이어갔다. 리츠에 묵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여자는 모르지 않았다. 야망 있는 지골로라면 리츠를 꿈꿨다. 니콜라는 아니라는 제스처를 잠깐 했지만 이해를 못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자는 할 수 없지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그럼 가볼게. 조만간 또 보길. 니콜라도 따라 일어났다. 얼굴이 조금 창백했다. 발에다 드릴까요? 차 안에서 남자는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리고 여자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자동 증폭 장치로 어떻게 자동차 속도를 바꾸는지와 뛰어난 모토 얘기에 흥분했다. 방에 들어서자 여자가 먼저 키스를 했다. 그녀의 몸을 둘러싸 안은 그의 팔에서는 작은 떨림과 함께 거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새벽녘에 남자는 아이처럼 곤히 자고 있었고 여자는 창가로 가서 방돔 광장 위로 솟아오르는 일출을 바라보았다. 그 뒤로는 양탄자 위에서 혼자 카드놀이를 하는 니콜라, 쇼핑하는 그녀 곁을 따라다니는 니콜라, 선물 받은 황금 담뱃값 앞에서 초롱초롱 눈빛을 반짝이던 니콜라,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그녀의 손등에 도둑 키스를 하던 니콜라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떠나려 하는 니콜라가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극도의 무사태평왕을 버리지 못하는 니콜라. 차에 올라탄 여자는 머리를 뒤로 젖혔다. 갑자기 피곤했다. 니콜라가 옆자리에 올라타자 차가 출발했다. 돌아가는 길에 여자는 잠깐씩 생각에 잠긴 니콜라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20살이었다면 이 남자를 미친 듯이 사랑했을 거라는, 지금까지의 삶이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낭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포르트 디탈리를 지나칠 즈음엔 니콜라가 여자를 돌아보았다.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죠? 조니스에 들려야 해. 7시에 애시니 부인과 만나기로 했어. 애시니 부인은 늘 그렇듯 약속 시간을 넘기지 않았다. 몇 안 되는 장점 중 하나다. 니콜라는 약간 당황하며 부인과 악수를 했다. 여자는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내일 제가 남부로 떠난답니다. 16일에 주차하시는 칵테일 파티에는 죄송하게도 갈 수 없겠어요. 애시니 부인은 크게 감동한 눈으로 그녀와 니콜라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정말 잘 됐어요. 태양 아래에서. 저는 안 갑니다. 니콜라가 딱 잘라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두 여자의 시선이 니콜라에게 향했다.
애신이 부인의 눈빛이 더 강렬했다. 그럼 내 칵테일 파티에 와야겠군. 파리에서 혼자 지내면 되겠어? 그럼 너무 슬프지.
좋은 생각이네요.
여자도 거들었다.
애신이 부인은 손을 내밀어 벌써 자기 것이 되었다는 양 니콜라의 소매에 올려보았다.
니콜라의 반응은 의외였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것이다.
여자가 나와 보니 니콜라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니콜라, 무슨 일이야?
애신이 부인이 좀 서두르긴 했지만 벌써 오래전에 널 마음에 들어 했잖아.
뭐 큰일 난 것도 아니고.
니콜라는 차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고 숨 쉬기도 힘들어 보였다. 여자는 동정의 표시를 보냈다.
그만 타. 집에 가서 다 설명해봐.
하지만 남자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간간이 끊어지는 목소리로 자기는 가축이 아니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며 애신이 같은 독수리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여자가 자기를 들판 위에서 버리고 가는 걸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애신이는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그 여자는 너무 늙었다고도 말했다.
무슨 소리야, 니콜라. 내 나이랑 같은데.
두 사람은 집 앞에 도착했다.
니콜라는 여자를 돌아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여자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고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돌아다니느라 화장이 다 지워졌을 걸 알고 빠져나가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니콜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난 당신이 좋아요. 당신의 얼굴을 사랑해요. 어떻게?
니콜라의 억양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풀어주었다. 여자는 뭐에라도 맞은 듯 했다.
어떻게 뭐?
어떻게 나를 그 여자한테 넘길 수가 있지요? 당신과 6개월이나 함께 보냈잖아요. 당신을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여자는 황급히 몸을 돌렸다.
아, 장난치지 마. 난 장난할 여유가 없어. 난 그렇게 못해. 어서 가버려.
계단을 오르던 여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늙어버렸다. 나이는 50이 넘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여자는 서둘러 짐을 싸고 큰 침대에서 홀로 잠을 정했다.
이거 참 짜증난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기 전까지 오랫동안 흐느껴 울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느낌이신지 다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프랑스와즈 사강의 길 모퉁이 카페를 읽었습니다. 이 책이 정말 좋으셨다면 이 책을 사셔서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201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고생 많이 했고요. 다른 분들도 어느 곳에서나 많이 많이 고생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슬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개인마다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마지막에 틀어드릴 곡은 진 에이몬드의 캐네디언 선셋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책과 짤짜의 팟캐스트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